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 정상 간 직통 전화 한 라인이 오는 20일쯤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정상 간 한 라인 설치가 실무적으로 20일 정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통화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라인은 당연히 정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과 관련해 북한과 조율을 마치지 않았지만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 또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포괄적 형식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핵화 부분은 특사단이 방북 과정에서 확인했더라도 정상 간 직접 확인하고 명문화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며 비핵화 의지 확인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 실장은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나 정우용 국가안보실장의 평양 방문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플로리다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5월이나 6월 초로 예정된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경제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재확인하고 굳건한 미일 동맹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일본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수에 대해 178.6%의 반덤핑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미국산 수수의 덤핑 행위가 중국 내 관련 사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를 수입하는 업자들은 내일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78.6%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산 수수 수입량은 최근 5년 동안 10% 이상 급증했지만 가격은 31% 정도 떨어졌습니다. 미국산 수수는 중국에서 주로 동물용 사료와 주류 제조 등에 사용됩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오늘 자동차 산업에 외국 자본 진입 제한을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현재 모든 자동차 공장의 외자 지분율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조사할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 조사단이 내일 두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러시아 고위 관리를 인용해 두마로 들어가는 길은 지뢰 제거 작업이 필요하며 유엔이 오늘 이동 경로를 점검한 뒤 내일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OPCW 조사단은 지난 7일 두마에서 벌어진 공격 과정에서 금지된 화학물질이 사용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14일부터 시리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가 안전상 이유로 조사단의 두마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의 개입으로 조사단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증거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화학무기 사용 증거는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에 근거한 것이며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시리아 공습에 참여한 프랑스가 구호단체를 통해 시리아의 긴급 구호를 위해 5천만 유로, 6,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만났다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들과 유엔 산하기관 등에 배분될 것이라고 프랑스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정치, 경제 분야의 간접 활동을 위해 악의적으로 인터넷 장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과 영국이 주장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또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인터넷망과 장비 등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추후 사이버 공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제재 대상인 북한, 이란과 거래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본격적인 막이 오른 미국과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핵 정상외교. 오늘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6월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숨가쁜 외교 일정에 대해서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취한 각종 조치를 소개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이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북결의 2397호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상 차단과 관련해 미국 해안경비대와 관세 국경보호청이 해안선으로부터 최고 24마일 이내에 접속 수역에서 미국을 드나드는 선박의 화물 목록을 검사하고 화물을 수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량 파괴무기 확산 세력과 이를 지원한 이들의 재산과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호 등에 따라 대북결의 2397호의 선박 동결 조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해사와 수송 관련 추가 정보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이미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재화와 용역,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수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민간 항공사들이 북한 인근에서 비행할 수 없는 구역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 FAA가 지난해 11월 3일 미국의 민간 항공사들이 평양 비행정보구역인 동경 132도 동쪽을 비행할 수 없다는 통지문을 발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FAA는 앞서 지난 2014년 발표한 특별 연방항공규정 79호에서 동경 132도 서쪽의 비행만을 금지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16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결의 2397호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회원국들의 대북결의 2397호 이행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해 11월 29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2월 22일에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제재 대상인 북한, 이란과 거래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져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고도 시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 GT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16일부로 전면 금지됐습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GTA에 수출특권 거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특권 거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기업은 미국 기업들과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GTA는 지난해 3월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들로부터 통신 관련 장비를 대거 사들인 뒤 이를 이란과 북한에 넘기고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거짓 진술을 한 혐의 등을 인정하며 민형사벌금 총 11억 9,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미 상무부와 합의했었습니다. 상무부는 또 당시 GTE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7년간 수출 특권 거부 조치를 유예해줬습니다. 그러나 GTE는 그동안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수출 특권 거부 조치를 발효하기로 했다는 게 상무부의 설명입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GTE는 북한과 이란에 불법으로 전자통신 장비를 넘긴 데 책임이 있는 고위급 직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GTE는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BIS에 거짓 진술을 해왔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상무부에 따르면 GTE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로부터 사들인 3,2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이란에 수출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데이터 송수신 장치 그리고 서버 등을 북한에 283건 불법 수출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란 제재법을,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당시 GTE에 부과된 벌금은 미국의 수출 통제 사례 중 사상 최대 액수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역량 제한을 우선적 목표로 제시하면서 의원들로부터 해명을 요구받았었는데요.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하향 조정된 게 아니라면서 비핵화의 점진적, 단계적 절차를 강조한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
It is to develop an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ship.
5월 말 또는 6월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미북 정상회담의 정확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려는 노력에서 물러서도록 합의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 본토 타격 역량을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고 실제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폼페오 지명자에게 미국의 유일한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임을 거듭 상기시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폼페오 지명자의 발언을 동맹의 안전보다 미국의 안보를 무조건 우선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로 읽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드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입니다.
But the one but obviously focusing on now is the intercontinental.
해당 발언은 지난해 두 차례 실험으로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확장을 먼저 멈추겠다는 뜻으로 미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미 국무부 선임 분석관을 지냈던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역시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서 자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을 우선시한 당연한 발언으로 평가했습니다.
Very clear that that is not contradictory to where the other two allies stayed.
일본은 자국을 위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우려와 더불어 납북자 문제를 의제화하길 원하지만 한국은 이를 높은 의제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모든 나라가 각기 다른 최우선 과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우려가 아니라고 느끼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폼페오 지명자의 발언이 미국 우선주의를 엿보게 한 사례로 미국의 안보를 한국, 일본의 안보로부터 분리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is a risk of what people in the arms control community call decoupling. Yes.
그러나 전문가들 다수는 이를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로 간주하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폼페오 지명자가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US government has always said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would take place in phases.
일괄 타결을 모색하는 대신 북한 핵미사일 제한을 시작으로 핵무기 제거 단계로 넘어가는 점진적 과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겁니다.
And of course Pompeo since he has to deal directly with China, Korea, he understands.
노퍼 부회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핵사찰 도입을 의미하는 장기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Complete implies the introduction of monitors. Most likely those would be through the IAEA.
이는 더 긴 범위의 목표지만 어떤 비핵화 합의에도 포함돼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다소 압박적인 인준 청문회에서 지명자들의 발언에 대한 제약으로 종종 잘못된 해석을 낳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한 번의 만남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일 뿐 미국의 기존 정책이 흐트러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위험한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a dangerous illusion. I think it's an admirable goal, but it's one that's wildly unrealistic.
리스 전 실장은 이는 지난 30년간 공화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노력으로도 이루지 못한 비현실적 목표라며 북한 정권 교체 없이는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핵 정상회교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6월까지 숨가쁜 정상회교 일정이 확정됐거나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오늘 회담이 취임 이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 번째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뉴욕에서 만났고요. 그동안 북한 핵 문제에서 양국이 그 튼튼한 공조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6자회담 당사국들 간 정상회교에서 일본이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이 앞으로 열릴 그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무엇보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일본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논의될 전망이고요. 또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국 정상들과의 잇따른 북한 문제 논의를 통해 크게 떨어진 그 국내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 한반도 주변의 6개 나라의 정상외교가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그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네.
이어 5월 초에는 일본 도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리고 리 커창 중국 총리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5월 중 또는 6월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납니다.
네, 이렇게 확정된 것 말고도 또 추진 중인 정상회담도 있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뒤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3국 정상회담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미국과 남북한 3국 정상 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외에 다른 정상들도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말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을 그 평양으로 초청했는데요. 6월 중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조만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많고요.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6월 개최를 목표로 김 위원장 간의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안에 시진핑 주석과도 만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북핵 6자 회담 당사국들이 이렇게 활발한 정상 외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적이 뭘까요? 추구하는 게 뭘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최우선 목표는 역시 그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이후 조성될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비해 각자의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가령 중국은 비핵화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또 일본은 남북자 문제 해결과 비핵화 이후 북한 시장 진출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화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북한, 미국, 일본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그 남북한 교차승인 일환으로 추진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만일 이것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교차승인 무산 이후 본격화된 점에 미뤄볼 때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 정상국 간의 그 다양한 회담이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최연기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고문과 즉결 처형 등 가혹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국의 탈북자 체포 구금과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중국이 최근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해 구금했다는 국제인권단체와 탈북자 구조단체들의 보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처한 공경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주민들은 보통 고문과 자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성폭행 등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수십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구금돼 곧바로 송환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최근의 보고들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중국이 올해 1월 중순에서 3월 사이에 적어도 41명의 탈북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지난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공안이 지난달 24일과 25일에 탈북자 7명을 체포했고 이틀 뒤에 다시 3명, 그리고 29일에 16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중국에서 그 김정은 그 시진핑과 만남을 갖고 이후에 굉장히 그 탈북자 검거하는데 열을 올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진검다리의 박지현 공동대표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중국 선양 쪽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체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유엔 난민지위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이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지위협약은 난민을 정치적 박해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추방 혹은 귀환시키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1982년에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하고 1988년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등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유엔의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북한의 도쿄 베이징 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IOC는 북한 선수들의 향후 올림픽 참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 유엔의 지침을 철저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은 IOC가 계속해서 북한 선수단의 출전을 지원할 것이라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북한 선수들의 도쿄 베이징 올림픽 참가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흐 위원장은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한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IOC는 계속해서 북한 선수단의 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담스 대변인은 바흐 위원장의 평양 방문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강과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IOC의 임무는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스포츠는 다리를 놓아 평화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며 IOC는 오로지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IOC는 전 세계 국가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노력한다며 IOC는 정부가 아니라 올림픽위원회를 통해 일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과정이 아닌 최종 목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식 민주주의를 북한에 강요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연계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한반도 평화포럼과 평화협력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장관을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 원로 자문단에 포함되셨는데요. 그 어떤 자문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자문을 하실 계획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다들 뭐 의제 관련해서 얘기들 많이 합니다. 21명에 갔는데 20명이 다 의제 얘기예요. 그날은 홍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념 지도가 보수에서 진보까지 내지는 뭐 극우에서 극좌까지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북관계 특성상 남북대화는 회담 40, 홍보 60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국민들이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북쪽과의 합의라든가 이런 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홍보에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 내에 이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을 꼭 믿어야만 하느냐 이런 질문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천안함 문제라든지 연평도, 멀리 가면 뭐 대한항공 폭파 사건, 6.25. 그러니까 꼭 이거 이념 문제로만 좀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원죄가 있어요, 북한은. 원죄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 북한이 그런 짓만 하는 사람들이냐. 그 북한 두 얼굴입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이건 항상 그야말로 호시탐탐 남한을 그 위험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하는 또는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라고는 상대방이라는 측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그 오는 게 분명히 동포고 혈연이고 그렇다는 얘기거든, 그건. 그런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이념 편차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얼굴이 있는데 어느 쪽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이해는 아주 남북 간의 합의를 100번 잘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속을 거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부터 야 이제 통일 다 됐다 하는 식으로 막 너무 성급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이제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일종의 이제 길목에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한국이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그걸 다시 한번 다지고 미국하고 회담할 때도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미국이 판을 깨고 나가도록 그런 그 근거를 제공하지 마라. 우리가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화 결과를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됐으니까 곧 김정은을 어떻게 판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만나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김정은한테.
미국은 지금 CBID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북한은 지금 보니까 점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법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CBID를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CBID는 결과적으로 CBID가 되는 걸 기대해야지 논리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25년 된 문제고 그런데 이것을 그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도리 없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CVID로 가야 돼요. 비핵화가 무슨 뭐 NPT 복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IAEA 사찰관의 평양 주제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주일 이내 끝납니까? 한 달 이내 끝납니까? 어차피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비핵화 대신 달라온 것이 수교고 평화협정인데 수교가 하루 만에 됩니까? 수교를 하기 전에는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소해야 돼요.
시계를 조금 돌려보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면서 이제 탈북자를 이제 등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인권 문제를 굉장히 이제 부각을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북미 수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근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그 말 전문가 또는 미국의 여론이 인권 문제와 핵 문제 이거를 비빔밥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북핵 문제는 절대적인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와 가치 문제고 안보 문제를 갖다서 같이 섞어가지고 그걸로 북한을 압박을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섞어버리면 북핵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지금까지 인권이 있는 나라하고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로 수교를 한 적이 없습니까? 있거든. 그러니까 밖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인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경우를 봐도 한국 대한민국의 경우를 봐도요. 60년대, 70년대 인권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군사정권이 일반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 탄압 말할 것도 없었고 경제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인권을 보장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별로 설득력이 없더라고. 경제적 생존권이 보장되고 난 뒤에 경제적 좋아지고 80년대 되니까 비로소 정치적 인권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게 민주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민주화가 북한에 그럼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지.
뭐 만약에 북미 수교가 맺어지고 한다면 이 김정은 3대 세습의 정권이 조금 더 정당화되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도 중국의 인권 문제 심각했었습니다. 지금 북미 수교 앞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거론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오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것만큼이나 그 시간을 뛰어넘는 얘기인데 북한이 개방개혁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방개혁 섣불리 했다가 체제 보장 없이 개방개혁 했다가 미국의 간접 침투 침략이 돌아가지고 CIA 공작으로 정권 뒤집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김정은이가 북미 수교까지 이뤄내고 그 다음에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월드뱅크나 ADB에서 대북 장기 저리 차원에 들어가는 거 오케이만 해주면 그거 가지고 북한의 SOC는 살아납니다.
그 말씀은 어쨌든 김정은 그 체제가 공고화된다는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그게 어떻게 민주화로 이어진다는 그 말씀인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모든 세계가 다 민주화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처럼 민주화가 되면은 군사정권이 뿌리를 못 내리고 날아가죠. 근데 중국 보세요. 민주화 안 되고도 지금 G2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타협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민주화의 혜택을 받는 이 한국민들 또 미국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나라가 민주화될 필요 없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좀 힘든.
아니 민주화될 필요가 없다 아니라 민주화를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바라야지 밖에서 민주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중국이 외국에서 그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간섭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등다수고 배부르기 전에는 인권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경제적 생존권을 우리는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인권은 그 다음에 그 이 생각한다. 또 하나 90년대까지도 중국하고 북한하고 같은 소리를 했어요. 국권이 없는데 무슨 놈의 인권이냐. 지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나마 지금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이 속에서 딴소리 나오는 걸 갖다 와서 찍어 누르는 건 국권을 먼저 보장하기 위해서 확보기 위한 거고 국권이 보장되면 우리는 인권을 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정을 하더라고.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우리 유신 정권이나 이 군사 정권 뭐 그때 같은 논리였잖아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상당한 비판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일당 독재 국가에다가 대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그 연못 구워야.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황이 다르다.
다르죠. 모든 것이 미국식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미국식 아닌 나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식이어서 뭐 이 민주화를 우리는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덕분에. 덕분에. 근데 북한이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사전에 미리 그렇게 그것 때문에 자꾸 주눅 들어서 수교도 못하고 개방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개방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뒤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 80년대처럼 뒤집어지면 그때 가서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할 일.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 함재아 특파원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 살펴보죠.
네, 러시아 정부가 후원하는 해커들의 국제적 전산망 공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미국과 영국 당국이 함께 경고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이 사이버 공격에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밝혔고요.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 당국에 압류된 자료를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관련 소식들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정부가 후원하는 해커들의 전산망 공격을 미국과 영국이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등 미국 정부 기관들이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와 함께 어제 이 언론 발표문을 냈는데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전산 공격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들이 지난 2015년 시작한 국제적인 전산망 침투 활동이 이제 본격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두 나라 당국에 밝힌 겁니다.
네. 사이버 공격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예, 해커들이 주로 이 라우터 장악을 노리고 있다라고 지넷 맨프라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 안전 담당 차관보가 설명했는데요. 이 라우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가정이나 회사로 인터넷 선이 들어오는 곳에 설치해서 개별 컴퓨터로 통신 신호를 쏴주는 기계 장치인데요.
네네.
이 라우터를 확보하게 되면 여기를 통과하는 이 모든 트래픽, 그러니까 정보 교통량을 가지는 것이라고 맨프라 차관보가 강조했습니다.
이 해커들이 그 트래픽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뭘까요?
네, 그러니까 라우터를 통해서 트래픽을 장악하게 되면 전산망을 통해 오가는 정보 내용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겠죠.
또 각 컴퓨터를 임의로 조종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간첩활동이나 기업들의 기술을 훔치는 지식 재산권 도용 혹은 전반적인 전산망 파괴도 진행할 수 있다고 미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이 하워드 마셜 미 연방수사국 사이버 담당 부국장은요. 해커들이 라우터를 통제하게 되면 적의 손에 엄청난 무기가 들어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지원하는 해커들이 그러니까 2015년 3년 전부터 각국 전산망에 침투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해킹으로 개입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고요.
네.
이듬해인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의 사회 기반 시설과 세계 각국 전산망을 손상시켰던 이 악성 프로그램 나페트야 공격 배후로도 러시아 출신 해커들이 지목됐습니다.
네.
이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해커들이 이런 활동이 한 단계 발전해서 각국 전력망과 은행, 의료시설, 항공관제 시스템들을 공격하는 사이버 전쟁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두 나라가 경고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경고를 하고 나선 배경 좀 더 살펴볼까요?
예,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러시아 정부 주도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경계 태세를 세우기 위한 거라고 키아란 마틴 영국 국립 사이버 보안센터 소장이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사이버 공간 침략에 맞선 대서양 횡단 싸움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어 강조했습니다.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미국과 영국 당국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공동 발표문을 낸 게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혹시 이 일이 지난주에 그 시리아를 공습했던 일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이번 공동 발표는 시리아와 상황과 관련이 없다라고 롭 조이스 백악관 사이버 안보 담당관이 선을 그었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함께 몇 달간 이 러시아 출신 해커들의 활동을 조사해왔다고 설명을 하고요. 다만 그 주체가 크렘린궁이건 어떤 악의 정부 기관이건 구체적인 사이버 공격을 파악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영국의 공동 발표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도 나왔죠?
예,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즉시 성명을 냈는데요. 두 나라가 정부의 추측과 비난을 하고 있는데 무모하고 도발적이라면서 근거를 갖추지 못한 대러시아 정책의 일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정부는 어떤 사이버 공격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추가 제재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시리아 당국의 화학무기 개발과 거래를 도운 러시아 업체들을 겨냥한 이 제재를 미 재무부가 어제 발표할 거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전날 밝혔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요. 어제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은 장차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예상치보다 높은 성장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8%를 기록했다고 오늘 국가통계국이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전인대에서요.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연간 성장 목표 6.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싱즈홍 국가통계국 대변인이 오늘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주관한 경제 동향 기자회견에서요.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9조 8,783억 위안, 미화로 3조 1,600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8% 성장해서 안정 속에 좋아지는 발전 추세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좋으네요. 안정 속에 좋아지는 발전 추세. 네.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난해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6.8% 성장을 유지한 건데요. 특히 11분기 연속 6.7에서 6.9% 성장 수준을 지키고 있다는 게 이 싱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네. 특히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의 성장 전망을 부합한 점을 들면서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미국과 고율관세, 보복관세 조치를 주고받는 이 무역 대치 와중에도 중국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싱주흥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요. 미중 무역 마찰이 중국 경제를 쓰러뜨릴 수 없고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이 지속되는 추세를 바꿀 수도 없을 것이라고 오늘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네.
경제 성장이 시급한 나라에서는 중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무역 대치를 해도 이렇게 경제 성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중국의 그 배경이 비결이 뭘까요?
예, 이 튼실한 내수 경제를 그 배경으로 싱 대변인이 꼽았는데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내수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연평균 106%에 달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출을 통한 해외 수요 감소분을 내수가 메우고도 남는다는 건데요. 이같이 내수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 중국 국민의 소비 증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의 철강 관세와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으로 수출이 줄어도 중국인들의 소비 때문에 내수가 그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1분기 중국 경제 성장에서 소비의 기여도는 거의 78%에 이르렀는데요. 지난해 연간 59%에서 19%포인트 급등한 겁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중국 경제에서 소비 비중이 확대되는 배경에는요. 이 가계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 외에 이 전자상거래 급성장이 있습니다. 1분기 전체 소매 매출 증가율이 9.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2%포인트 줄었는데요. 이 온라인 소비 증가율은 35.4%에 이르러서 전년 같은 상황에 비해서 3.3%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그 밖에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끈 요인으로 지난 2012년부터 3차 산업 규모가 2차 산업을 추월하면서 중국 경제 발전의 동력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걸로 싱 대변인이 설명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농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1차 산업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같은 2차 산업으로 중심이 옮겨가고요. 여기서 더 발전하면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위주로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조업에 집중됐던 중국 경제 구조가 이제 이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되는 중이라고 싱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죠. 어제 법정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금융 사기 등 혐의로 몇 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지난 9일 미 연방수사국이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뉴욕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서 10개 상자분의 서류와 컴퓨터 드라이브 등의 자료를 압류해갔습니다. 코언 변호사 측은 이 자료를 검찰이 보기 전에 먼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판사가 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네, 압류된 자료를 먼저 보기를 왜 원하는 걸까요?
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 검찰이 보지 못하도록 빼놓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는데요. 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면책 특권이 죽었다며 반발했는데요. 담당 판사는 뉴욕 검사들을 신뢰한다면서 코언 변호사 측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물품을 보는 것도 보류했는데요.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FBI가 가져간 물품에 어떤 자료가 포함됐을지 그게 더 궁금해지네요.
네. 이 코언 변호사의 개인 재정 자료와 의뢰인들과의 연락 내용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특히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 등에 준 돈과 관련한 자료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본명이 스테파니 클리퍼드인 대니얼스 씨는요. 10여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코언 변호사가 2016년 대선 전에 입막음용으로 자기 돈 13만 달러를 대니얼스 씨에게 줬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니얼스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인 변호사가 돈을 줬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스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인 문제 외에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법정에 그 대니얼 씨가 나왔었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참고인이 아니라 방청객 자격으로 왔는데요. 데니얼스 씨는 이날 심리가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요. 코언 변호사가 여러 해 동안 자신의 법에 따라 행동해왔다면서 이제 그런 것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스 씨의 변호인은 코언 변호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관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이 지금 코언 변호사의 의뢰인들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코언 변호사의 의뢰인이 3명이라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엘리엇 브로이디 전 RNC 재정 담당 부위장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코언 변호사 측이 세 번째 의뢰인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명령으로 마지못해 밝혔는데요. 예, 폭스뉴스의 유명 진행자 션 해니티 씨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해니티 씨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몇 차례 조언을 구했을 뿐 코언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변호를 의뢰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20도, 신의주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5도, 중강 아침에는 3도, 낮에는 20도, 강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4도, 낮 최고 16도, 개성 아침에는 4도, 낮에는 17도, 사리원 아침에도 4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역으로는 구름이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5도, 낮 최고 24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7도. 원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6도. 청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3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4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대체로 맑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4월 17일 화요일 밤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 정상 간 직통전화 한 라인이 오는 20일쯤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정상 간 한 라인 설치가 실무적으로 20일 정도 완료할 예정이라며 통화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라인은 당연히 정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과 관련해 북한과 조율을 마치지 않았지만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포괄적 형식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핵화 부분은 특사단이 방북 과정에서 확인했더라도 정상 간 직접 확인하고 명문화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며 비핵화 의지 확인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플로리다 마라리고 휴양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5월이나 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경제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재확인하고 굳건한 미일 동맹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일본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수에 대해 178.6%의 반덤핑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미국산 수수의 덤핑 행위가 중국 내 관련 사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수를 수입하는 업자들은 내일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78.6%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산 수수 수입량은 최근 5년 동안 10% 이상 급증했지만 가격은 31% 정도 떨어졌습니다. 미국산 수수는 중국에서 주로 동물용 사료와 주류 제조 등에 사용됩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오늘 자동차 산업의 외국 자본 진입 제한을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현재 모든 자동차 공장의 외자 지분율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조사할 화학무기 금지기구 조사단이 내일 두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러시아 고위관리를 인용해 두마로 들어가는 길은 지뢰 제거 작업이 필요하며 유엔이 오늘 이동 경로를 점검한 뒤 내일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7일 두마에서 벌어진 공격 과정에서 금지된 화학물질이 사용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14일부터 시리아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가 안전상 이유로 조사단의 두마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의 개입으로 조사단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증거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화학무기 사용 증거는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에 근거한 것이며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시리아 공습에 참여한 프랑스가 구호단체를 통해 시리아의 긴급 구호를 위해 5천만 유로, 6,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만났다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들과 유엔 산하기관 등에 배분될 것이라고 프랑스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정치 경제 분야의 간첩 활동을 위해 악의적으로 인터넷 장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과 영국이 주장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또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인터넷망과 장비 등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추후 사이버 공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부는 물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 민간단체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의혹 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